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부딪혀 5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 오후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변론 기일을 16일 오후로 정하고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3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대외 군사 판매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매는 일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M-120D3 및 AIM-120C8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관련 기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국방안보협력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암람 1200발 판매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열린 외교국방 장관회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암람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중부 유럽에 공급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차단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는 어제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슬로바키아 내 우크라이나 난민 13만여 명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코 총리는 또 자신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스메르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기 공급 중단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중단 결정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유럽 이사회 대표들이 벨기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지난달 8일 현재 총 13만 532명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1일 우크라이나는 2019년 러시아와 체결한 5년짜리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시리아 알레포 인근의 무기공장과 관련 과학연구시설을 공습했다고 시리아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이날 AFP통신에 이스라엘이 무기공장을 5차례 타격했다며 공습의 강도가 강해 땅이 흔들리고 문과 창문이 열릴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소재 인권감시기구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도 적어도 7차례 대규모 폭발음이 이날 들렸다며 이는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무기공장과 연구소 등을 폭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스라엘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날 공습을 가한 무기 공장과 연구시설은 알레포 인근 알 사파라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체포 시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하려던 수사진들은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일단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공동 접견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북한군 병사들이 타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정권 유지와 안위를 위해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다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체포시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하려던 수사진들은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일단 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동이 튼 이후인 오전 8시 20분께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 바리케이트와 철문을 통과하며 영장 집행을 시작한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집행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 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습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5시간 반 가까이 장기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고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남은 시간 동안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막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조항이 법원이 발부한 유효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 측의 저항이 이렇게 거세다면 공수처가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기업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기업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야권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성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냈어야 했지만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의 해임, 파면, 직무 배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도 처음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구속됐었지만 이들 모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엔 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집행에 나서자 순순히 집 밖으로 나와 체포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을 공동 접견하며 이같이 말하고 미한일 협력 등 외교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며 70년 이상의 미한 동맹이 앞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달 중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대사에게 지난 2년 5개월간 미한 동맹 발전에 기여해온 노고의 사의를 표하고 퇴임 후에도 양국 동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20일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을 축하하고 동맹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국방장관 대행과의 면담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2일 김선호 한국 국방장관 대행과의 고별 면담에서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대사는 용산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김 장관 대행과의 접견 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 환경 변화와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고 이에 김 장관 대행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골드버그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 대행은 골드버그 대사가 향후에도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14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미한동맹의 변함없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퇴임을 앞둔 이민사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정치적 불안 상황 속에서도 미한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골드버그 대사는 35년간의 외교관 경력을 마무리하고 서울을 떠날 예정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의 최고위 직급인 경력대사로 2022년 7월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한국은 그의 네 번째 대사 부임지로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골드버그 대사는 미한동맹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 확대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신년 인사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국제법 준수, 그리고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새해 축하 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원했다면서 러시아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했다고 정언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미한 동맹의 지속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한일 양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영내 모든 국가들은 마땅히 북러 간 협력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대북 제재 강화와 북중 협력 차단을 목표로 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논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이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8대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위협과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과 결의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한반도 관련 법안과 거리한 20여 건 중 최소 5건은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압박 조치를 담고 있어 주목됩니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화당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크리스 스미스, 영킴, 앤서니 데스포시토, 민주당 조시 고타임 의원 등 초당적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결의안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물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정부가 현재 중국 내 탈북민을 추적하고 구금한 뒤 강제 북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를 위해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현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그 외 심각한 인권유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잔학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를 제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개인 및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회기 이례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당 영킴 하원 의원 등이 새 회기에 다시 추진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다룬 하원의 법안 역시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중국 단둥 등 항구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한동맹 강화 필요성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연계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등을 통해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방수권법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입니다. 미 회는 이전 회기부터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로 삼아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117대 회기에선 경제와 안보 전반에 걸쳐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패키지 법안에 북한과의 불법 해상 및 사업활동 차단 조치를 포함시켜 중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초당적 견제 기조는 새 회기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압박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한반도 관련 23건의 안건 중 일부는 3일 개원하는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러협력 제재 법안, 한인 이상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들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한국 전 종전선언 조치를 촉구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새 회기에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낮은 관심으로 의결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러 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새로운 안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방어 공약을 명확히 하고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하면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초기 외교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며 북한의 역할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President Trump, well, the top issues will be, of course, the war between Russia.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쟁 지원에서 손을 떼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에는 제재 회피를 통해 연료, 현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의 개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한국에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최근 VOA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까지 북한이 도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약화를 우려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If Russia continues to make progress on the war and holds tight and pushes Europe around, pushes Trump around, says, "Look, I'm not negotiating. I'm winning."
크로닌 석좌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유럽과 트럼프를 압박하면 북한이 한국이 약하다고 판단할 때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 4월에 최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정부가 한국 방어 공약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한국 방어 약속은 조건 없이 보장돼야 하며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방어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it should be 100% guaranteed commitment of defense of Korea.
No.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은 미국보다 적은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북한의 협상 태도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He's getting far more benefits from Russia with far fewer preconditions than he ever would get from the United States. So he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회피에 성공하며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해 협상에서 더 높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비핵화 협상 복귀 의사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 is implicit in the objectives that North Korea is setting for itself. And I think that it's explicit.
스나이더 소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은 정책상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입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s a policy would never really give up on denuclearization as a goal, but it's where the emphasis is. So they realize that if you try to push North Korea,
여석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나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험 감소나 한반도 긴장 완화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외교적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should be the remaining the diplomatic objective, absolutely. But remember the complete.
이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의 확장을 늦추며 단계적으로 핵 시설을 비활성하거나 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목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북한군 병사들이 타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정권 유지와 안위를 위해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전쟁터에 동원된 북한 병사들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탈북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마태 씨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이 병사들 목숨의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데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자신들 정권의 안위와 영속을 위해 자국민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김 씨 일가가 가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하다 못해 이제 남의 나라 총알바지까지 내보내니 참 그 이 북한 정권이 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강력히 기천합니다.
김 씨는 북한군 파병은 돈이나 물자가 나가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사람 목숨을 너무나도 우습게 본 것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인권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에서 전주에만 1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말에 300여 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지만 북한군 포로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할 병사들이 외국 땅에서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명절 그 전통처럼 떡국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 병사들이 외지에서 죽어나가면서 뭐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들 부모들이 아직은 이제 북한 병사들이 또 자기들의 이제 아들들이 내국 땅에서 이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라진 가족들, 생이별한 가족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식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받게 될 고통이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착잡합니다.
이 연구원은 김정은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면서 무책임하게 자국 청년들을 남의 나라 전쟁에 보내 1천 명이나 희생됐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국민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과 함께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신년 경축 공연에 참석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자국의 젊은 병사들이 죽어나가는데 신년 행사에서 웃고 즐기는 이런 야만인은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상 이런 야만인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웃고 있는 그런 야만인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김마태 씨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도 자신의 가족은 사치와 특권을 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자식이나 제 동생부터 보내야죠. 앞장서서 보내야 되는 거. 그 자기 자식들은 항상 그 외국이 유학이 나오고 외국 생활 호화스러운 사치에 물렸고 북한 병사들은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제대로 말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지내니 어디 그런 나라가 있나요?
박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소각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지만 세계가 이런 데 대해 무관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숫자로만 얘기한다면서 다른 나라 문제에서는 한 명이 죽어도 이것이 인류애에 반하는지 죄를 묻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북한에 대해서만은 숫자로만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사상자가 1천 명이다. 고난의 행군식이 300만 명이 죽었다. 작년에 강제 북송된 사람이 6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얘기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인류애를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야만인들이 웃으면서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우리 인류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한 명 한 명의 인격체이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탈북민 해리 김 씨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병사들의 희생은 사실 일상이라면서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데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의 희생에만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보게 되거든 아파트 한 채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뭐 한 개 중대 한 개 대대 병력을 싹 다 죽는 경우도 되게 번번치 않게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는 북한에서는 거의 일상이거든요.
김 씨는 전쟁터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아파트나 발전소 건설 등에 동원된 병사들의 대규모 희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희생을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아직까지 북한은 정보가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지금은 과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앉아서 굶어 죽던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며 지금은 파병에 대한 얘기가 은밀하게 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네.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봐요. 힘이 이제 폭발해서 나오려면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북한 당국이 정보를 제한해 북한 주민들 중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희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외부 세계의 소식이 북한 내에 은밀히 유입, 유통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의 시스템 작동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탄핵 사태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국 간 정책 조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친중, 반일 정서에 기반한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VOA 워싱턴톡에 출연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자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 정리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한국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미국 국무부는 VOA에 한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의 최근 상황이 미국과 한국 간 정책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there's no getting around that there's a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is is complicating U.S.-South Korean relations.
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닥쳤고 이것이 미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응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한국이 헤쳐나갈 정치적 과정이라면 말이죠. 이제 새로운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으니 미국은 그를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저항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가 복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승인된 지도부를 상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The U.S. will deal with whatever president or leader is standing in front of the curtain. And in the meantime, the bureaucracies, the military, the intelligence.
미국은 어떤 지도자들과도 협력할 겁니다. 그동안 관료들과 군대, 정보기관, 외교관들은 각자의 상대와 협력할 겁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혼란은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석자님, 한국에서 탄핵으로 지도부가 계속 바뀌어서 미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Well, we've had three Korean leaders in a fortnight. So yes, this is an unstable time in South Korea. There's no again avoiding the fact.
예, 두 주 사이에 세 명의 한국 지도자를 맞았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 위기란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반면 크링너 선임 연구원 말처럼 고위 당국자들은 국방, 정보, 경제 분야에서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은 계속되고 있죠. 지난주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는데요.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상황은 매우 차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트럼프 측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윤석열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저자세와 일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미한동맹의 일부 측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견제해왔는데요. 반면 친윤 진영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우선시합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매우 실용적인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따져보지 않을까요?
Well, the Trump administration, like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have to engage with whoever the leader is. And I think if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든 그와 협력해야 할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선거가 치러진다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인 거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누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정부 사이에는 중국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모두가 대중 강경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런 대중 강경 정책에 매우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중국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윤석열 정부보다 그들이 트럼프 정부와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적 접근법에 더 호의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맹관계에선 어느 정도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이 방금 말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대중 강경파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요. 크로닌 석자님,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불안정한 관계의 반복이 되는 건 아닐까요?
To some extent it could be that, but I think it will be different this time. I mean, even on North Korea policy, if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미한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군축과 평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 양국 간 조율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조율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으로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봄이나 여름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말이죠. 그 밖에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다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중국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경해질 겁니다. 교섭이나 협상이 없을 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큰 협상을 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릴 텐데요. 이는 한국에도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거나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입장을 취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한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현재 미국엔 대중 강경파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크로닌 석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과 친중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의 언행이 미국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Well, there are a lot of steps to go before Lee Jae-myung might become president of South Korea.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아직 다섯 건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후보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인한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경고 신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최소한의 외교적 수준에서 자신이 능력 있는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워싱턴에 확신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록 그가 중국 정책, 대북 관여 정책, 미한일 3국과의 관계 추구 여부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말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서 야당의 움직임을 봤는데요. 첫 번째 탄핵안에서는 그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었다가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뺐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이재명 대표는 미한 동맹을 지지했지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미국이 우려할 만한 다양한 계파가 있지 않나요?
Exactly. There are differences of views within the DP and also I think some moderation which I think is more for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있고 또 조정도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그들의 정책에서 물러섰다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탄핵안에는 정치적 정책적 견해 차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탄핵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첫 번째 탄핵안에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정책을 기이한 정책이라고 가혹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반역적이라고 부르는 일본 정책을 비판한 부분 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들은 훨씬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한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타이완 비상사태 시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요.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양자관계나 미한일 3자관계의 해체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합니다. 대북 정책에선 일부 일치할 수도 있겠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고자 한다면 이번엔 한국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김정은과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물러서서 긴장이 완화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미북 간 어떤 합의가 실제로 위협을 줄이느냐입니다. 단지 외교적 성과나 성과처럼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크로닌 석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The first thing is we need you to do more. Period. So it's not something as specific as let's renegotiate.
첫째로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급히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든 것이 협상 대상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첨단 기술 정책에서 더 많이 돕기를 원합니다. 또 무역 불균형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더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죠. 우리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에서도 한국에 더 많은 지원을 원합니다. 만약 내년 여름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미국이 한국에 중국 문제에서 더 큰 협력을 요구하면 크링너 연구원 말처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그는 아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면요. 그는 우리는 사업과 기술 측면에서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중국을 국제 제조업과 가치 사슬에 포함시키는 게 양국 모두의 공통된 이익이니까요. 우리 모두 그 사슬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콜비 지명자의 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조정 그리고 미군 주둔비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First of all, we have to preface anything with we don't know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will be. We don't know how much the previous statements by people.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또 새로 행정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과거 발언이 대통령의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고요. 확실히 지난 몇 년간 일본과 한국에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1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우리 군인들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병력을 줄이겠다는 위협이 있었죠. 전략적 차이나 군사 전략 때문이 아니라 주둔 비용 보상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크로닌 석좌가 말했듯이 현재는 중국에 맞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초당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도 매우 다릅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다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동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하라는 압박이 있을 겁니다.
클릭뉴스 선임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회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한일 3국 협력이 바이든 대통령 때와 비교해 약화할까요?
Well, we wonder how much to extrapolate from the first term. Is during the first term there was less emphasis on the U.S. playing a
첫 번째 임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추론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임기 동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위한 미국의 배후 역할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한일 간의 문제로 여겨졌고 그들이 역사적 주권 논쟁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여겨졌죠.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배후에서 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그의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진보 진영의 외교 정책 방향에 동의할까요?
Well,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oes great work, and I happen to agree with that general assessment that we have lost.
의회 조사국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한 관계와 일본과의 3자 관계에서 상승세를 놓쳤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합니다. 모든 성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협의한 것들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이 우리의 핵심 외교 정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해야만 합니다. 물론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헌법은 존중해야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운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 른나 2호가 중국 항구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른나 2호는 현지 시각 3일 새벽 2시 27분경 중국 보하이만 해역에서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해당 위치는 육지에서 약 9km 떨어진 지점으로 중국 항구에 입항했음을 의미합니다. 능나 2호는 새벽 4시 20분 현재 동남쪽으로 운항 중입니다. 장시간 신호를 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신호를 켠 점을 고려할 때 출항 전까지의 움직임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능나 2호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억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능나 2호의 입출항을 허용하며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능나 2호는 대표적인 제재 위반 선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산 석탄을 환적지인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옮긴 뒤 한국으로 반입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능나 2호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19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능나 2호는 백양산호라는 이름으로 운항하며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석탄 환적에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제재 위반 전력을 가진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에 능나 2호 관련 질의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해역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인 북한 선박은 능나 2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 유조선 윤홍 8호는 1일 새벽 5시 40분경 중국 원저우 앞바다에서 신호를 송출한 뒤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약 200km 북쪽에 위치한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다시 나타났고 2일 오전 9시에는 상하이 앞바다까지 이동한 후 신호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윤홍 8호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 대신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만을 공개하고 운항 중인 점이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 MMSI 번호만 노출해 연락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 8호는 현지 시각 1일 중국 원저우 앞바다에서 신호를 노출한 후 사라졌으며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갈마호가 중국 룬커호항에 두 차례 접안했으나 중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바치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공개하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78만 톤이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공수처가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한남동 관저에 진입 못하고 경호처와 5시간가량 대치하다가 철수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당국은 지난 18일부터 3차례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를 하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탄핵 사태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시도한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면서 수사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치 상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임한 3.15 위거 기념사업회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앞장서 국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민이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쌀, 강냉이, 옥수수 등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4만 톤가량 줄어든 478만 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발표한 2024년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생산량은 쌀 215만 톤, 강냉이 161만 톤, 감자 고구마 54만 톤, 밀보리 28만 톤, 콩 18만 톤, 기타 작곡 2만 톤 등입니다.
네, 쌀 생산이 좀 늘어난 건가요?
조금 늘었습니다.
예.
쌀은 지난해에 비해 4만 톤, 밀보리는 6만 톤이 증가했으나 강냉이는 9만 톤, 감자 고구마는 4만 톤, 콩은 만 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뭐 이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곡물 생산량이 478만 톤이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충분히 먹고 살만한 양인 겁니까?
부족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려면 540만 톤이 필요한데 생산량이 478만 톤이면 여전히 62만 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수십만 톤을 수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장마당의 식량 가격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식량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올 1월에 킬로그램당 5,700원이었던 쌀값은 11월에 9,400원으로 뛰었습니다. 또 1월에 3,100원이었던 강냉이 가격은 4,3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0원을 받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도 강냉이 1kg도 못 사는 겁니다.
네, 곡물 생산량이 여전히 북한에서 부족하고 또 가격은 높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그리고 VOA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